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 후보로 판문점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들이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두 개 나라까지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을 때 북한이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북한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지만 시설을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는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후 중국 외교수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 부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 27일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듣고 앞으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잇따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국가안보국 건물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첫 번째 폭탄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발 현장에 몰려든 취재진 등 인파를 겨냥해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간 언론단체인 아프간 언론인 안전위원회는 이번 공격으로 언론인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어제 1시간 넘게 이어진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세계의 추가적이고 불가결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대화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2025년에 만료되는 핵 합의 조항들에 대한 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분쟁에 대한 이란의 개입,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2025년 이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흔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남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로하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군기지에서 공습으로 이란인들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늦은 시각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정부군 47여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친정부 전투원 2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인이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정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부하리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아프리카 국가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8일 전화 통화를 하고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한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두 정상이 계속 긴밀히 접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최대 압박 제재가 이런 중요한 순간을 주도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길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날 75분 동안 통화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남북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라며 사의를 표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9일 미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부활절 주말에 평양에서 극비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메커니즘이 어떤 모습일지에 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말에는 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가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 원할지 아니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크고 담대한 무언가 다른 것을 모색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여부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의 역사와 위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를 것이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가 미국인들을 위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적 담론에 관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궁극적인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며 현재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며 조성한 여건들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국무장관에 공식 취임한 뒤에 유럽과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는 비핵화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납북자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29일 미 폭스 뉴스 선데이와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다른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이란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관련 약속들에 대해 몽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런 비핵화 과정에 관련해 2003년에서 2004년에 리비아 비핵화 방식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처럼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보상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선호해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에서부터 사용과 사찰에 이르기까지 6개 항에 걸쳐 비핵화에 관한 자세한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실질적으로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미북 협상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북한의 억류 중인 미국인들,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관해 협상 중이라며 장소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장소와 날짜 결정은 아주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인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합의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정의와 절차가 들어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섣부른 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약속한 건 긍정적인 첫 단계지만 비핵화 관련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에 남긴 비핵화 관련 문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긴 외교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북한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관해 묻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어떤 무기와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검증받을 것이며 어떤 보상을 원할 것인지 북한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관한 세부 사항에 담긴 합의가 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미북 회담의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여전히 북한의 의도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도전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는 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연합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남북 간 합의는 희망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테드리우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북한 지도자들이 생산적인 만남을 가져 기쁘다며 이런 역사적인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긴장 고조 없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65년간의 공격적인 행동과 불신을 종식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는 쉽지 않겠지만 전쟁보다는 항상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코트니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에서 이뤄진 발전이 고무적이라며 많은 세부 사항들이 해결돼야 하지만 극단적인 발언과 위협에서 물러서는 것은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변화를 이끄는 데 심각하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확신시켰다며 아직 변화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성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에 발표된 남북 공동 선언문을 완전하지 못한 조심스러운 선언문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ought the document was a good document. I thought it went about as far in creat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Yeah.
와일더 전 보좌관은 2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이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합의문이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이를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명시됐어야 하고 북한의 핵 비확산 조약 NPT 가입에 대한 입장 또한 담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한 열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최종 합의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성명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두의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mmunique or statement that was issued was pretty far-ranging. Lots of ambiguities, including the denuclearization, whatever that exactly means to everybody.
특히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선언문에 지난 합의문 문구들이 인용된 점을 들며 크게 새롭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 got pretty sophisticated, subtle, complex, comprehensive discussions in the 2000s, the 2007 particularly I'm thinking.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2000년대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수준 높고 포괄적인 논의 후 마련된 합의문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작점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합의문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for peace, prosperit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있을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In this statement, is it not that the looking forward to the United States participating and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간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설명입니다.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t's historic. It's truly incredible that for 65 years we thought that this was impossibl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5년 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남북회담 결과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이 한순간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선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둘러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를 멈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를 적대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하는 등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성기가 빠른 속도로 철거되는 것과 달리 전단 살포는 쉽게 중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전단 살포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단체들은 중단 계획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북 전단 살포에 앞장서왔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8일 BOA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는 계속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유엔 헌장에도 명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쌀보다도 정신적인 양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한국 드라마 시청과 음악 감상을 포함해 외부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늘어났다며 전단 살포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도 3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풍선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그 유일 폐쇄 국가 북한 동포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대북 풍선 대북 방송은 이것은 북한의 언론이거든요. 언론은 어떤 정치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정부가 협의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네.
이 단장은 연간 약 1,000개의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풍선 1,000개에 손바닥 크기의 전단지 약 3만 장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천만 장을 보내는 셈입니다. 이 단장은 볼 권리, 알 권리를 알려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원칙에서 자극이 없는 내용을 전단지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단 살포의 주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전단 살포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전단 살포가 한국 정부 차원의 활동에 국한됐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민간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군 차원의 전단 살포를 의미한 것이지만 북한 쪽에서는 민간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시행하던 전단 살포는 이미 2010년에 중단돼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밀어볼 때 2010년에 중단된 군 차원의 전단 살포가 굳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것이 민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단 살포의 주체가 민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찰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은 적은 있지만 모두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는 전단 살포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대북전단은 민간단체에서, 특히 탈북자 민간단체에서, NGO단체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내나 마나 하니 안 하니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북전단은 계속 갈 겁니다.
전단 살포를 주도적으로 해온 단체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전단 살포를 적대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입니다.
Well, I describe it as a love letter home. It's getting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bout the reality of what's going on in the outside world. Here's the thing.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으로 보내는 사랑의 편지일 뿐 적대적인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고 미국이 적대적으로 북한을 파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등의 북한식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라디오 방송과 전단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도 적대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한국이 아닌 북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적대적 행위가 너무 많죠. 걔는 뭐 말로 해요. 걔는 대포를 직접 쏘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적대 행위라고 보고 탈북자들이나 그리고 학성기 방성이나 이런 건 적대 행위라고 안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죽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적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EU 유럽연합이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27일 성명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화와 외교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그로 인해 지역과 세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두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했듯이 완전한 비핵화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향후 계획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 정상회담과 거기에서 나올 더 긍정적인 성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평화와 비핵화, 모든 한국인의 번영하는 미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모두 3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핵화 부분입니다.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면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각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미북 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문제를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That I think is a positive. North Korea has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문제를 원론적으로 거론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말 속에는 북핵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의 그 핵우산 문제까지도 포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북핵이란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부였는데 이번에 이를 명문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미국과 모든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격렬한 한 해를 보낸 뒤 북한과 한국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53년 이래 65년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 문제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남북정상은 올해 안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머 감각이 있고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하는 활달한 지도자 모습을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간부들을 마구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비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국제적인 언론에 노출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can act either way. Right now he's asking like a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민망스럽다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실정을 솔직히 토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공기 편으로 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는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는 노선이 낡은 데다 전력도 부족해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속도 역시 20에서 45km로 매우 느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나진에서 저 남양까지 가는 그런 철도만 해도 시속이 20km니까요. 철도가 20km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대체로 60km, 80km를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속도가 기차의 속도가 20km 내에요. 그러면 그 뭐 인프라가 뭐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반면 한국의 고속열차인 KTX는 시속이 300km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남북정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경협 가운데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핵 문제가 해결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을 마쳤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를 돌았는데요.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깊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 얼마 전 세운 그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이 밤사이 철거돼 논란입니다. 중남미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캐러밴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는데요.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폼페오 신임 국무장관, 장관 임명 후에 바로 해외 순방을 나갔죠?
예, 지난주 목요일 상원에서 인준 받자마자 취임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튿날 벨기에 브뤼셀로 향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순방했습니다. 중동 주요국 정상과 외무장관들을 만나서 이란의 영내 영향력 확대에 깊이 우려한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토요일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아델 알바이르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이란이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무장단체와 테러 집단을 지원해 대리전을 펼치고 네. 특히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무장시키며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란은 각국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국민을 학살하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새 국무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중동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요. 당장 다음 달 12일 이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태고요. 네. 이어서 14일에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라서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이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중재 노력을 계속했지만 아직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 합의가 유지될지 아닐지 그 여부가 몇 주 안에 판가름이 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 측은 경제 제재 일부를 풀어주기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지난 2015년 맺은 합의인데요. 지난해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테러 지원을 이어가며 핵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줄곧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하도록 개정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12일 돌아오는 제재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핵 합의 파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재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미비점들을 보완한 수정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7일 금요일 미국에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정상은 어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3자 전화 통화에서요.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의견을 모았다라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런 설득과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브뤼셀 나토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에게요. 핵 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현행 합의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다면서 유럽 동맹국과 고려하고 작업 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떠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요. 어제 이 핵 합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해서 밝혔는데요. 수정 중재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위안부를 기리는 추모 동상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이 위안부상이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수도 마닐라에 설립됐는데요.
네.
4개월여 만에 갑작스럽게 철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세운 2m 남짓 높이의 이 동상은요. 지난 27일 금요일 심야에 굴착기 등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현장에 구멍만 남았는데요. 필리핀 여성단체 연합 등이 며칠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철거를 한 걸까요? 이 철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주변 배수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서 동상을 없앤 것이라고 마닐라 시가 설명했습니다.
네.
국가역사위원회가 세운 시설을 시청이 철거했고 이유는 하수도 공사, 그것도 밤중에 진행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서 위안부 피해자 기구들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여성단체 연합은 규탄 집회에서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수백 명 필리핀 위안부에 대한 모욕이자 필리핀 여성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0일자 오늘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요. 필리핀 정부가 동상 철거를 현지 일본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왔다고 보도했고요. 위안부 추모 동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을 의식해서 필리핀 정부가 배려한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도요. 위안부상 설치에 유감의 뜻을 표명해온 일본을 필리핀 정부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하수도 공사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불만에 따른 조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하지만 뭐 단순히 불만 때문이라기보다 일본 정부의 경제 지원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네.
이 AFP 통신은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요. 일본은 현재 필리핀의 주요 원조국이자 무역 상대국이고 투자국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는데요. 일본 측의 경제 원조에 필리핀 정부가 굽히고 들어간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일본 영자지 저펜타임스 등이 오늘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요. 위안부 상 설치는 원래 필리핀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면서 철거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라면서 사유지에 위안부 상을 세우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외에도 위안부들을 기리는 추념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세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이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됐고요. 미국에서도 한인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추모시설이 설립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글렌데일에 이어서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그리고 애틀랜타 시내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잇따라 위안부 소년과 소년상과 기림비가 설립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캐러밴이라고 부르는 이 이민자들의 행렬이 캘리포니아 남부와 접한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적자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은요. 미국에 난민 지위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 등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닷가의 철책 주위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 보도 사진을 봤는데요. 네. 지금 이민자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 200명 정도가 티후아나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지난 3월 말에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국경 인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3,000km가 넘는 거리를 버스와 기차 또는 도보로 이동했는데요. 한때는 그 수가 1,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중간에 많은 사람이 이탈하면서 일부만 남은 겁니다.
네, 아직 미국 땅을 밟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세관 국경보호국은 수용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니시드로 국경 검문소에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공간도 이들을 조사할 인원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수용 능력이 생기는 대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천막을 치고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미국은 이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주고 망명 심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국경 검문소에서 중남미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검문소에서 망명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법원 심사 날짜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네. 이민판사가 난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추방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는 이들 이민자 행렬을 여러 차례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캐러밴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네. 국토안보부에 이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이들 이민자 행렬은 미국 법을 해치고 미국 제도를 제압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 건설해야 된다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산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시건주에서 열린 집회에서요. 장벽 건설 예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도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남포 아침 기온 14, 낮에는 22,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 중강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3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그리고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17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6도, 원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3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역시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30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 후보로 판문점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들이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장소와 관련해 두 개 나라까지 줄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을 때 북한이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북한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지만 시설을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는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후 중국 외교수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듣고 앞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잇따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국가안보국 건물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첫 번째 폭탄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발 현장에 몰려든 취재진 등 인파를 겨냥해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간 언론단체인 아프간 언론인 안전위원회는 이번 공격으로 언론인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어제 1시간 넘게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세계의 추가적이고 불가결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대화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2025년에 만료되는 핵 합의 조항들에 대한 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분쟁에 대한 이란의 개입,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2025년 이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제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흔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남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로하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군기지에서 공습으로 이란인들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정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감축소는 어제 늦은 시각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정부군 47여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친정부 전투원 2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감축소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부하리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이뤄지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방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테러리즘 대응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과의 내전이 9년 넘게 이어지는 등 불안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